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군이 서부 거점 도시 라마디 탈환을 공식 선포하고 정부 시설에 이라크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이라크군은 현재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퇴각하면서 지뢰와 위장 폭탄 등을 설치해 놓았을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또 ISIL 반군들이 일부 숨어 있을 수 있지만 어제부터 아무런 저항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과 ISIL 간 전투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라마디 내에 민간인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확실치 않은 가운데 이라크 정부 대변인은 주민 대부분이 병원 인근 보호소에 수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군은 지난 일주일 동안 ISIL 목표물들의 29차례 공습을 가해 ISIL 차량과 자살폭탄 제조 공장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홈스 지역에서 연쇄 폭탄 공격이 발생해 유엔 주도하에 긴급 대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감시기구는 오늘 홈스 지역이 폭탄 공격을 받아 적어도 32명이 숨지고 약 100명이 다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홈스 중부 알자흐라 지구에서 처음 차량 폭탄이 터졌으며 이후 피해 현장에 사람들이 몰렸을 때 자살폭탄 요원이 또다시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중재로 시리아 정부와 반군 간 체결된 지난 9월 인도주의적 합의에 따라 3개 마을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인권감시기구는 자바 단위에 있던 반군 100여 명이 레바논과 터키로 향했으며 포우아와 크파르야 마을에서 300여 명의 민간인들과 반군들이 피난 행렬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SIL에 반대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로 알려진 시리아 영화 제작자가 어제 터키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라카는 조용히 학살당하고 있다는 이름의 언론인 단체는 자신들과 함께 활동해온 나지 제르프 씨가 터키에서 대낮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해됐다며 ISIL을 비난했습니다. 제르프 씨는 시리아 국경과 인접한 터키 가지안테프 시의 거리를 거닐던 중 지나던 차량에서 발사된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잡지 헨타흐지의 편집장인 제르프 씨는 ISIL을 비난하는 내용의 영화 제작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한국과 일본은 오늘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한국 외교부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외상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일본군의 관여하에 여성 다수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이와 함께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에 설립하고 일본 측에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논란을 빚었던 반테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인대가 어제 만장일치로 반테러법을 의결했다며 이 법은 중국 내 테러에 대응하고 전 세계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해외 첨단 기술 업체들이 암호키를 포함한 중국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암호키는 디지털 자료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미 백악관은 올해 초 중국이 이 같은 내용의 반테러법 초안을 공개하자 비난을 가했습니다.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만일 중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기 원한다면 그 같은 암호키 제공 의무 조항은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남부와 중부 지방에서 지난 주말 기상이변으로 적어도 43명이 숨졌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지난 26일 댈러스시 인근 지역에 시속 320km의 초강력 토네이도가 발생해 8명이 숨졌으며 주거용 건물이 파괴되고 고속도로를 지나던 차량들이 강풍에 휩쓸려 3명이 사망했습니다. 미 재난당국은 남동부 지역에도 토네이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적어도 19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요, 한 해를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여러 소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AP통신하고 한 비영리 법인이 공동으로 미국인들은 2015년에 미국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1020명의 미국인에게 인터넷 온라인으로 물어본 것인데요. 응답자 중에 과반이 지난해보다 올해가 전반적으로 더 안 좋은 해였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응답자의 38%였던 비율이 57%로 늘어난 것인데요. 올해 기억에 남는 중요한 사건으로 대량 살상 총격 사건을 꼽은 미국인들이 많았는데요. 이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올 한 해 기름값도 싸지고요. 경기도 좋아지는 등 경제적 환경의 변화보다 사회 이슈를 더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각종 총기 사건 또 흑백 갈등 같은 연이은 사회 문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회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을 만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기대해보면서 희망을 나타내는 미국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영상 7도인데요. 낮 기온 별로 오르지 않아서 7에서 8도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내일 날씨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9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 영하 15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 영하 10도에서 0도 예상하고요. 신의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습니다. 노래 듣도록 하죠. 빌 위더스가 부릅니다. Lean on Me 들어보시죠.
Just call on me, brother. When you need a hand, we all need somebody to lean on. I just might have a problem that you'll understand. We all need somebody to lean on. If there is a load you have to bear that you can't carry, I'm right up the road. I'll share your load if you just call.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지난 주말 미국 남부와 서부에서 홍수와 토네이도 등 기상이변으로 적어도 43명이 숨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흑인 청년 사망 사건으로 긴장이 감돌고 있는 시카고에서 또다시 흑인 두 명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 또 전통적인 장난감이 어린이 언어 발달에 더 좋다는 연구조사 결과 내용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미국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미국 남부와 서부 지역에서 기상이변으로 적어도 43명이 숨졌습니다. 이 강력한 폭풍으로 인한 홍수와 회오리 바람, 폭설로 건물 수백 채가 파괴됐고요. 또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네.
미국 기상청은 남부 텍사스주와 아칸소, 루이지애나, 또 중서부의 오클라호마, 미시시피주에 토네이도 경보를 발령했고요. 미주리주와 오클라호마, 뉴멕시코주에서는 주지사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자, 먼저 남부 텍사스 볼까요? 강력한 토네이도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요?
네, 지난 토요일 텍사스주 댈러스시 인근에서 시속 300km가 넘는 강력한 토네이도,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이 발생해서 최소한 8명이 숨졌고요. 또 인근 지역에서 3명이 숨졌습니다.
네.
이 가옥 수백 채가 무너지고 또 자동차들이 도로에서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사망자들 가운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토네이도를 만나 숨진 사람이 5명에 달했습니다.
예. 이 토네이도가 오면은 기상당국에서 미리 경보를 울리는데요. 미처 피하지를 못했나 보네요.
네, 이 경보가 여러 차례 울렸지만 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당국자가 말했는데요.
네.
이번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 지역의 반경이 64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렉 애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토네이도 발생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고요. 또 앞으로 며칠 동안에도 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주민들에게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도 이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최소한 19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네. 올해는 토네이도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 싶었는데 연말에 이렇게 강력한 토네이도가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말 휴가철에 토네이도가 발생하기까지 올해 미국에서 토네이도로 숨진 사람의 수는 10명에 불과했는데요.
네.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기록이 될 뻔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가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 미 남부에 있는 텍사스가 따뜻한 곳으로 유명한데 이번에 눈까지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네.
어제 27일 텍사스 서북부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려서 몇몇 고속도로가 폐쇄됐습니다. 토요일 밤 이 지역에 7cm 정도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1m 넘게 눈이 쌓인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뭐 이 여기 워싱턴 지역하고는 뭐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반대인데요. 이 지역은 날씨가 워낙 따뜻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였던 지난 금요일 25일에 그 워싱턴 지역의 기온이 섭씨 20도까지 올라갔는데요.
네.
이 반팔 차림으로 다니는 사람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또 뭐 주말 내내 비가 오다 그치다 했는데 아마 기온이 내려갔다면 여기도 눈이 내렸을 겁니다.
네. 오히려 따뜻해야 할 미 남부 지역엔 눈이 내렸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텍사스 주만이 아닌데요. 이 뉴멕시코 주에도 눈이 많이 내리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요.
네.
약 60cm에 달하는 눈이 내릴 것으로 앞으로도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미확인 비행물체, 이 UFO가 나타났다는 소문으로 유명한 곳이죠.
네.
이 뉴멕시코주의 로스웰에는 어제 3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이 지역 이를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남부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에서도 중북부 인디애나주에 이르기까지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요.
네.
지난 주말 미주리주와 일리노이주에서 홍수로 13명이 숨졌습니다.
네, 미 중남부 오클라호마주에도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요?
네, 이 심한 눈보라와 진눈깨비가 예상되면서 메리폴린 주지사가 어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네, 연말연시 휴가철이라서요. 예, 미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시기인데요. 날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1,500편에 달하는 항공편이 취소됐는데요.
네.
그 가운데 절반이 이 텍사스주 댈러스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편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올해 이 캘리포니아주 같은 미 서부주들이 산불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난 주말에도 산불 때문에 큰 피해가 났다고요?
네. 예, 지난 4년 동안 그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네.
지난 주말 산불로 500여 헥타르에 달하는 지역이 탔습니다. 이 화재의 진압 과정에 600명이 넘는 소방대원들이 동원됐는데요. 이 로스앤젤레스 북부 지역에 일어난 산불의 경우 현재 60% 정도가 진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워싱턴 지역을 포함해서 미 동북부 지역은 이상 고온 현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여러 지역에 기상 이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네, 과학자들은 엘니뇨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엘니뇨라고 하면은 적도 부근의 이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
이 남미 에콰도르와 페루에서부터 이 미국 서부 해안에 이르는 태평양의 수온이 예년보다 올라가면서 이 같은 기상 이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시는 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최근 이 시카고시에서 경찰과 흑인 주민들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해 발생한 그 흑인 소년 사망 사건 때문인데요. 17살 흑인 소년 라쿠안 맥도널드가 경관의 총에 맞아서 지난해 숨졌는데 얼마 전에야 이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 백인 경관이 이 소년에게 16발이나 총을 쏘는 등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의 경관 제이슨 벤다이크는 현재 1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백인 경찰이 흑인에게 총을 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네요.
네. 지난 토요일 26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포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19살 흑인 청년 킨토니오 르그리오와 또 이웃에 사는 55살 흑인 여성 베티 존스가 숨졌습니다. 이 존스의 경우 경찰이 실수로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건 경위를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숨진 청년이 최근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쇠로 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아버지를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고요. 또 이웃 주민인 베티 존스 씨에게도 알렸다고 하는데요.
네.
출동한 경찰이 총을 쏘면서 이 아들과 이웃 주민이 쓰러진 겁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곧 숨졌습니다.
네. 이 출동한 경관이 총을 쏜 이유가 뭔가요?
네, 시카고 경찰은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관이 이 싸우려고 드는 사람을 만나서 이 발포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55살 여성은 실수로 총에 맞아서 숨졌고 이는 사고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지 주민들 반응 어떤가요?
네, 희생자 가족들은 이 경찰 훈련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무작정 총을 쏘는 경찰이라면 경찰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총을 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급하게 발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최근 이 맥도날드 동영상이 공개된 뒤에 이 람 이메뉴엘 시카고 시장이 큰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이메뉴엘 시장은 어떤 상황에서건 경관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시민에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요. 이 독립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메뉴엘 시장은 앞서 이 맥도날드 동영상이 공개된 뒤에 이 시카고 경찰청장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네, 연방 법무부 역시 시카고 경찰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요?
네, 이달 초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이 이 시카고 경찰에 대해서 연방 차원의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경관이 공권력을 사용할 때 인종차별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또 무력을 사용한 경관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에 대해서 또 조사에 그 초점을 맞추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시카고에 본부를 둔 비영리 조사기관 좀 더 나은 정부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시카고 경찰에 총에 맞은 사람의 수가 24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명꼴인데 그 가운데 70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3분의 2가 흑인이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은요, 이 연말 연시에 선물을 많이 주고받죠. 아이들은 장난감 선물을 참 많이 받는데요. 요즘에는 이 첨단 기능을 갖춘 장난감들이 등장하면서 부모들이 어떤 장난감을 사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고민을 또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미국에서는 아이들 장난감이 어른들이 사용하는 최신 전자기기에 못지 않습니다.
네.
뭐 어린이를 위한 랩탑, 그러니까 휴대용 컴퓨터가 또 따로 나오는가 하면요. 어린이용 손전화에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말이나 노래가 나오고 또 불이 들어오는 이 전자 장난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최신 기능을 가진 전자 장난감이, 그런데 말이죠, 이 전통적인 장난감에 비해서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장난감에서 말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면은 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말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네, 이 전자 장난감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놀면서 말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연구를 해보니까 막상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미국 의사협회 소아과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조사 결과인데요. 아이들의 언어인지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주위 사람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이 전자 장난감을 갖고 노는 동안에는 부모와의 대화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아기도 전자 장난감을 갖고 노는 동안에는 언어 표현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장난감에서 말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부모가 옆에서 설명 같은 걸 좀 적게 하게 되는가 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이 아이들이 전자 장난감을 갖고 놀 때는 부모가 1분에 약 40단어를 말했다고 하는데요. 뭐 블록 쌓기라든지 나무 장난감 퍼즐 같은 이 전통적인 장난감을 갖고 놀 때는 부모가 1분에 약 56단어를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기가 그림체가 갖고 놀 때는 부모가 1분에 약 57개, 거의 70개에 달하는 단어를 말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만약 뭐 동물 농장에 관한 장난감을 예로 든다면 전자 장난감의 경우 단추만 누르면 이 동물의 이름을 말해주니까 부모가 굳이 이 동물의 이름을 따로 말해줄 필요가 없겠죠.
네.
하지만 이 전통 장난감이나 그림책의 경우에는 부모가 일일이 동물 이름을 다 말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화량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성향이 부모나 아이의 성격이나 이런 성향에 따라서 또 좀 차이가 있을지 않을까요?
네, 이 연구를 주도한 노던 애리조나 대학교 언어과학장의 연구소의 안나 소사 교수는
네.
이 연구 결과가 아이들의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또 부모의 성향, 그러니까 부모가 말이 많은 편이냐 아니냐 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번 조사에 좀 한계는 있다고 합니다. 단지 26가정을 조사 대상으로 했고 또 주로 백인에다가 교육 수준이 높은 가정들이었기 때문에
네.
연구 대상을 더 넓게 잡는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연구진이 밝히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조사가 실험 대상의 집에서 실제 생활을 관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실생활에서 연구 결과를 얻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연구진은 10개월에서 16개월 된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사흘간 하루에 15분씩 이 두 번의 놀이 시간을 갖게 했는데요. 이때 전자장난감과 전통장난감을 섞어서 놀게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관찰자가 없이 이 부모와 아이가 노는 소리를 녹음만 해서 결과를 분석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에 참여했던 한 부모는 점점 생활이 바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에게 전자장난감을 더 많이 갖고 놀게 했는데 아이의 언어 발달을 위해서 앞으로는 전자장난감을 멀리해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예, 요즘 뉴스를 듣다 보면 SNS라는 말 자주 들으실 겁니다. 영어는 영어 같은데 도무지 알쏭달쏭 이게 뭐지 싶으신 분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SNS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SNS라는 말도 원래 어떤 말을 줄여 만든 거죠?
맞습니다. 이 긴 용어는 곧잘 줄여서도 부르고 있죠.
예.
예, 이 SNS라는 말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영어 앞글자만 따서 만든 말인데요. 한국에서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라고 풀어쓰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연결망을 갖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의 관심사도 나누면서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결고리, 연결망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예, 뭐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가 다 다른 만큼 이 SNS에서 다루는 주제도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저마다 자신의 생각이나 관심사, 견해 같은 걸 글이나 사진, 이 동영상 같은 매체를 동원해서 SNS에 올리면 여기에 호응을 보이고 또 공유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네.
예,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친구나 팔로우, 그러니까 서로 추종하면서 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가는 겁니다.
네. 전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SNS의 일종이죠.
맞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SNS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핀터레스트, 바인, 텀블러 같은 것도 꽤 유명합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은 다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들인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각각 고유하고 독창적인 SNS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나 이 밴드 같은 SNS를 많이 이용들 하고 있고요.
네.
예, 중국에서는 웨이보가 인기가 많습니다.
네.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SNS를 한다고도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예,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미국인 10명 중에 7명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SNS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2008년에 처음 이런 조사를 했을 때 SNS 이용자가 약 2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새 급증한 건데요. 특히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기 시작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SNS 이용자 수도 두드러지게 껑충 뛰었습니다.
네, 그럼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SNS는 뭐가 있습니까?
예, 페이스북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58%.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미국인들이 이 페이스북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페이스북이라면 원래 하버드 대학생이었던 마크 저커버드가 이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교류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에 만든 건데요. 10년이 지난 현재 전 세계적인 페이스북 이용자가 15억 명에 달합니다. 여기서 이용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하나인 거니까요.
네.
예, 그냥 계정만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1위는 페이스북이고 또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예, 미국인들은 링크드인과 인스타그램, 트위터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두 20% 미만으로 이 페이스북 이용자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링크드인인데요.
네.
예, 대표적인 비즈니스용 SNS로 전 세계에 있는 회사 또 직장인들을 엮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나 직원을 뽑는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고요.
네.
예, 요즘은 인스타그램도 많이 쓰는 추세인데요. 2013년에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12%였는데요. 지난해 조사에서는 19%로 껑충 뛰어서 이 트위터 이용자보다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신 이 트위터는 이 짧은 글이 특징이죠.
예, 트위터도 이 페이스북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관심사를 글이나 사진 또 동영상 같은 걸로 이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SNS이긴 한데요. 하지만 문자의 경우 한 번에 최대 140자만 보낼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서 아무리 관심 있는 내용이라도 글이 길면 읽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죠.
네.
예, 그런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글보다 주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신의 생각과 또 관심사를 표현하는 SNS입니다.
네, 인스타그램이 특히 젊은이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예,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긴 한데요. 예,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이 사진을 특히 기반으로 하는 SNS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정하는 기능 같은 게 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같은 사진이라도 좀 더 예쁘게 또 좀 더 멋지게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은 거라고 해야겠습니다.
네. 요즘은 또 이 스냅챗이라는 SNS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예, 스냅챗이 나온 건 별로 오래되지 않는데요.
네.
2011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두 명의 학생이 만든 겁니다. 이 사진 공개 시간을 제한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데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NS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하나 있다고 할 때 10초라는 이런 제한 시간을 정해놓으면 받는 사람이 사진을 확인한 뒤 10초 뒤에는 이 사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네.
예, 원하지 않은 사진이나 정보 같은 게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걸 막기 위해서 예,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고안된 건데요. 이용자 수가 2013년 3%에서 지난해 13%로 눈에 띄게 성장하는 SNS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고 기능도 다양한 이 SNS를 통해서 사회적 흐름이나 뭐 뉴스들 많이 접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신문이나 텔레비전보다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예, 특히 속보에 있어서는 이 트위터를 따라잡기가 힘든 일이다. 한 통계 자료를 보면요. 트위터 사용자의 70%가 뉴스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고 또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있고요.
네.
예, 절반 넘는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트위터 이용자가 지난해 2억 6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런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SNS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SNS의 영향력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 텔레비전 광고와 또 선거 유세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면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SNS가 한몫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예, 당장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나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 같은 사람만 보더라도 가장 먼저 이 대통령 선거 출마 소식을 알린 게 바로 이런 SNS를 통해서였습니다.
네, 이런 SNS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 아닌가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에 출마했을 당시가 2008년이었는데요.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오바마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기고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것, 또 존 맥케인 공화당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된 데는 이 SNS가 큰 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후보들의 SNS 이용이 두드러지는 것 같죠?
예, 대선 후보들이 지지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간접 홍보 효과를 노리는 건 이제 아주 보편적인 일이 됐고요.
네.
예, 공화당 후보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들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이 스냅챗을 활용하면서 젊은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이 다가올수록 SNS상에서 후보들 간의 격돌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트레이시 챕만이 부릅니다. Give me a reason 들어보시죠.
ABC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정 기자 함께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지하철도 알아봤죠?
네, 지하철도는 19세기 중반에 흑인 도망 노예들의 탈출을 돕던 비밀 조직망인데요. 이 노예제도 폐지론자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이들은 남부 노예주를 탈출한 흑인 노예들에게 숨을 곳과 음식을 제공했고요. 도망 노예들이 노예제를 인정하지 않는 북부주나 캐나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 도망 노예들 얘기는요. 19세기 중반에 나온 소설이죠.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통해서 잘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설은 당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네.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을 쓴 작가 해리엇 스토우 역시 이 노예제도 폐지론자였습니다. 스토우는 도망 노예들 얘기에 영감을 받아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예. 자, 오늘은 V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인데요. 어떤 용어인지 들어보죠.
V is for voter registration.
예, voter registration, 유권자 등록이란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선거에서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스 다코다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ABC 아메리카, 오늘은 유권자 등록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사회에서 시민권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민권자로 100년을 살아도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입니다.
네,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이 지역 한인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새로 이민 온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투표율과 유권자 등록률이 낮지만 기존의 미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 커뮤니티라든지 백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8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80% 유권자 등록, 80% 투표 참여만이 우리가 주류 사회로 가는 길이고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 이 성과는 다음 우리의 후손들에게 커뮤니티 전체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남한이나 북한 청취자들께는 낯선 말일 겁니다. 남한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유권자 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표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이 투표자 명단에 이름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투표하면 되는 건데요. 이 북한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선거위원회가 선거자 명부를 작성해서 공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선거위원회에서 공시한 선거자 명부를 확인하고 투표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다릅니다. 유권자를 확인하는 방식이 위에서 아래로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개인에게 맡깁니다. 각 개인이 알아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각 주나 군이 자체적으로 유권자 등록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주나 군마다 조건이나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스콘신 주립 메디슨 대학교 정치학과 베리 버든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도 유권자 등록 제도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Yeah, it's a relatively new phenomenon. It didn't exist in most states.
네, 비교적 새로운 현상입니다.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 주의 유권자 등록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 년 전에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그때까지는 투표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비밀 투표도 아니었습니다. 투표 용지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나눠준 게 아니고요. 각 정당과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투표 용지를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중, 3중으로 투표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걸 검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1800년대 말에 미국에서 혁신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변화가 일었다고 버든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정부가 유권자들에게 신원 확인을 위해서 어디에 사는 누군지 미리 유권자 등록을 할 걸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주정부가 통일된 투표용지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노스다코다주를 뺀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유권자 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주는 주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 주민만 유권자 등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혁신주의 운동가들은 좀 더 정직하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유권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유권자 등록 제도를 만든 목적이 다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유권자 등록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일랜드와 독일에서 온 이주민들, 가톨릭 교도들이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갖게 될까봐 걱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민자들은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들 이민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정 기간 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주 조건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유권자 등록을 못하게 막는다든가 비싼 인두세를 낸 사람에게만 유권자 등록을 할 자격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흑인들이나 일부 백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막기도 했습니다.
유권자 등록 문제는 종종 미국 정치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곤 합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역시 지난 6월 초에 유권자 등록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I believe every citizen has the right to vote and I believe we should
저는 모든 시민에게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좀 더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민은 누구든지 18살이 되면 자동적으로 유권자 등록이 되게 해야 합니다.
클린턴 후보처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전통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민주당에게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민주당의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가 1993년에 제정된 전국 유권자 등록법입니다. 이 법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제정됐는데요. 운전 면허증을 갱신할 때나 다른 관공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정치학자 베리 벌든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Democrats pushed for that and Republicans opposed it.
민주당은 이 법을 지지했고요. 공화당은 반대했습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민주당에게 유리한 반면에 공화당에게는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유권자 등록을 좀 더 쉽게 만들려고 노력하고요. 반면에 공화당은 선거 부정을 막는 데 더 신경을 쓰고 유권자 등록을 제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양당 사이에 늘 긴장이 감돌죠.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요. 유권자 등록이 늘었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해도요. 모두가 투표에 참여한 건 아니었으니 말이죠.
유권자 등록과 관련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게 있다면 온라인 등록 제도일 거라고 버든 교수는 말했는데요. 인터넷 덕분에 유권자 등록 제도에서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벌든 교수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제도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이동 인구가 많습니다.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문제는 다른 주로 이사할 때 유권자 등록이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권자 개인이 알아서 새로 등록해야 하는 거죠. 만약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사한다면 새로 이사한 곳에서 유권자 등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일 25일에서 30일 전에 유권자 등록을 마감하는 주가 많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전에 살던 주에서도 투표하지 못하고요. 새로 이사한 주에서도 투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록 조건이라든가 마감 시한이라든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voter registration, 유권자 등록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 주마다 다른 게 참 많은데요. 유권자 등록 제도도 마찬가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는 주가 있는가 하면 아주 쉬운 주도 있습니다. 이 선거 30일 전에 미리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 주도 있고요. 이 반면에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 와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바로 투표할 수 있게 허용하는 주도 있습니다.
네, 이 미국 헌법은요. 일반적으로 주정부하고 지방정부에 상당히 큰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가 아닌가 싶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관여하는 분야도 있는데요. 선거 날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나 연방 상하 의원을 뽑는 날이 제각각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미국 내 모든 주에서 같은 날 일제히 연방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선거일이 11월 첫째 월요일에 다음 날 그 화요일로 정해져 있죠.
네. 지금은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는요. 성별이나 인종을 막론하고 누구나 참정권을 갖는데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1789년 선거 때는 투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미국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다수가 투표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당시에는 토지를 소유한 백인 성인 남성만이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나 다른 유색 인종, 여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에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이 과거 노예였던 남성들에게 투표권을 확대했고요. 이 1920년대에는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1970년대에는 그전까지 21살 이상이던 투표 연령을 18살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투표할 권리를 가진 사람의 대상이 점점 더 확대된 겁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 Voter Registration, 유권자 등록, 부지영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ABC 아메리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 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grow on you. grow on you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grow on you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You're eating kimchi? I thought you didn't like it at all.
I didn't like it when I first tried it. However, after eating it a couple more times, it has grown on me.
I knew the taste of kimchi would grow on you someday.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You're eating kimchi? I thought you didn't like it at all. 너 김치 먹고 있니? 김치는 아예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 라고 묻자 제이슨이
I didn't like it when I first tried it. However, after eating it a couple of more times, it has grown on me.
처음 먹어봤을 때는 좋아하지 않았어. 하지만 몇 번 더 먹으니까 점점 좋아지더라. 라고 대답하는데요. 그러자 저도
I knew the taste of kimchi would grow on you someday.
너도 언젠가는 김치를 점점 좋아하게 될 줄 알았어.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grow on you. Grow on you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You're eating kimchi? I thought you didn't like it at all.
I didn't like it when I first tried it. However, after eating it a couple more times, it has grown on me.
I knew the taste of kimchi would grow on you someday. Today's expression is grow, G-R-O-W, grow, on, O-N, on, you, Y-O-U, you, grow, on, you. If someone or something grows on you, you like it more and more than you did at first, and you appreciate it more. Grow on you는
무언가가 점점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점점 좋아질 때도
grow on somebody. Grow on somebody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제이슨은 원래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이 김치를 먹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그러자 제이슨이 처음 먹어봤을 때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몇 번 더 먹으니까 점점 좋아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I didn't like it when I first tried it. However, after eating it a couple of more times, it has grown on me. 라고요. 네, 이렇게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점점 좋아질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grow on you 또는 grow on me 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re eating kimchi? I thought you didn't like it at all.
I didn't like it when I first tried it. However, after eating it a couple more times, it has grown on me.
I knew the taste of kimchi would grow on you someday.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When you begin to like something or somebody more and more, you can say that it's growing on you. Grow on you. Grow on me. Growing on him or her.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95년 12월 28일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최초로 영화가 상영됩니다. 이날 상영된 영화는 비록 40초 정도의 짧은 필름 10편에 불과했지만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영화 상영 도중 증기기관차가 스크린을 가로질러 달려오다가 멈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관객들은 이에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리미에르 형제가 발명한 영사기인 시네마토그라프 덕분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에디슨이 발명한 영사기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는 구멍으로 들여다보는 형식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리미에르 형제는 에디슨 영사기의 단점을 보완해 시네마토그라프를 발명하는데 성공, 1895년 2월 특허를 획득합니다. 이후 리미에르 형제는 아기가 밥을 먹는 모습과 사람들이 바다에서 수영하는 모습 등을 담은 짧은 영화를 제작해 1895년 오늘 최초로 사람들에게 영화를 상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의 영화 상영은 영화 역사의 태동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가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45년 12월 28일 오늘 미국 의회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공식 채택합니다. 나는 모든 이에게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미국의 국기와 그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에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처음 세상에 나온 것은 1892년 미국 침례교 목사인 프랜시스 벨라미에 의해서였습니다. 프랜시스 벨라미는 1892년 한 청소년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국가의 단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기에 대한 맹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 국기에 대한 맹세는 같은 해 콜럼버스 데이에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의 포고령으로 처음으로 국립학교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후 1945년 오늘 미국 의회가 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공식적인 국가 맹세로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